누가복음 27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두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다섯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의 기록은 특별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 특징은 누가복음이 항상 사람 구두 안에서 신약의 희년을 위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산출하는 인간적인 미덕들과 신성한 속성들의 연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누가복음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은 사람 구두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이 두 가지 본질, 즉 신성한 본질과 사람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복음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 즉 인간적인 미덕들과 하나님의 속성들의 연합의 결과인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제시합니다. 셋째, 누가복음은 신약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분명히 4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유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사람의 본질과 연합된 신성한 본질을 보며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산출하는 인간적인 미덕들과 연합된 신성한 속성들을 봅니다. 이것은 신약의 희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과 연합된 신성한 본질. 우리는 누가의 서술에 있어서의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쯤 우리는 마땅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사람 구두를 사람의 본질과 연합된 신성한 본질의 구성체인 분으로 계시함을 보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므로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인 하나의 구성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 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신성한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도 잃지 않으며 인간적인 본성인 사람의 본성도 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본성들은 연합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채로 남아있으며 전혀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첫째 주요 항목입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 누가복음은 또한 사람 구조 안에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산출하는 인간적인 미덕들과 신성한 속성들의 연합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사람 구주 안에서 인간적인 미덕들과 신성한 속성들의 연합을 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셨으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은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생명을 살기 위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신약의 희년.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산출하는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과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의 연합은 신약의 희년을 위한 것입니다. 이 희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굴레, 즉 죄의 굴레, 사탄의 굴레, 세상의 굴레, 자아의 굴레까지에서 자유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상실했던 장자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권리에 완전한 누림안으로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정의와 설명입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주로 이 복음 안의 이야기들에 관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의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한 합당한 묘사와 정의와 설명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의 복음이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 요소들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주님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의 본성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구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구성체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은 우리를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음으로 신약의 희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11장에 이를 때 우리에게는 누가복음의 이러한 요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은 우리를 성가시게 할지 모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후에 마르다가 주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사례 후에 누가복음은 네 가지 문제를 다루는 한 장을 삽입합니다. 그 네 가지는 기도에 대한 사람 구주의 가르침, 악한 세대에 의해 거절당하시는 사람 구주,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라는 그분의 경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한 그분의 꾸짖음입니다. 왜 이 네 가지를 나란히 배열합니까? 누가복음 11장을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왜 이 장이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악한 세대에 의한 그분의 거절당하심,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라는 그분의 경고,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꾸짖으심을 포함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장의 이 네 부분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 구주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다루고 계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산출하는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의 본성과 연합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기초하여 사람 구주께서 신약의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11장을 떠나 희년을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함.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사람 구조의 가르침을 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거듭 읽는다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이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세우신 기도의 양식에서 그러한 항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언뜻 보면 이 문제가 11장 1절부터 13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구절들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짧은 말씀을 상고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의 결론은 우리가 거듭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깨달음이요 나의 체험입니다. 체험으로부터 나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만 그분의 부유함과 함께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인 우리는 전혀 하나님밖에 있었고 그분의 부유함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분의 부유함과 함께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부유함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예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형제는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여, 당신은 바르고 공정하십니다. 당신은 제 아내가 나쁘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변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을 위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제가 제 아내를 용서하듯이 저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를 그러한 시험에 다시 들게 마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예증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문의 광고로 인해서도 그분을 떠나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 미혹됨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함으로 매일 아침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점에 관해 상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세한 항목들을 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저를 용서하소서와 같은 기도는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 공급을 받음. 아마 여러분은 11장 1절부터 13절의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는 문제를 볼 수 있는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 공급은 11절부터 13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둔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하면 아들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생명 공급은 생선, 알, 성령으로 암시됩니다. 5절에서 그것은 떡덩이로 암시됩니다. 우리는 생명 공급에 관하여 떡덩이를 포함한 네 항목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부유함을 우리의 공급으로 받아들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선물이 성령임을 암시합니다. 그분의 죽음에 앞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뒤에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요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명들에 관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이미 이루어진 계명들에 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함.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짧은 말씀을 주신 후에 주님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예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내게 괴로움을 끼치지 말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람과 함께 침수에 누워있는 것에 관해 그 땅과 그 책에서 톰슨은 온 가족, 즉 부모, 자녀들, 종들이 같은 방에서 잤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주님은 그 예증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끈덕짐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결국 그 필요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받습니다. 물론 이 떡덩이는 먹이고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계속하십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봅니다. 구하는 것은 평범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탄원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그 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주님은 계속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생선 대신 뱀이나 알 대신 전갈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으로 뱀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전갈은 사탄의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1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의도는 생명 공급, 즉 떡덩이와 생선과 알들을 찾는 것이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떡덩이는 땅의 풍성을 나타냅니다.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나타내며 알들은 공중과 땅 위에 있는 것의 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떡덩이와 생선과 알들은 땅과 바다와 공중의 풍성을 나타냅니다. 즉, 이것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풍성을 나타냅니다. 13절에서 우리는 성령이 이러한 풍성의 총체임을 봅니다. 성령은 떡덩이와 생선과 알의 총체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안에 있음.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떡덩이와 생선과 알로 암시된 생명 공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풍성, 즉 땅과 바다와 공중의 풍성의 총체는 성령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생명 공급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기 위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기 위해 계속 그분 안에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떡덩이와 생선과 알로 상징된 이 생명 공급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자들도 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서 내가 성경을 지나치게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나는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가 11장 1절부터 13절에 준하여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 그것을 합당하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옮겨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틀린 기도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제하는 원칙은 기도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옮겨놓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옮겨놓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치료함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통제 원칙을 지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방식이 여러분을 주님에게서 떠나 미혹해 하고 여러분을 그분 안으로 옮겨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추구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는 기도가 올바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주님과 더불어 우리 체험으로부터 압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부요함, 그분의 영 안에 체현된 부요함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떡덩이와 생선과 알로 상징된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양육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